내가 다시 오리라.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입니다. 본 방송은 천국 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하기 위해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가 설립한 세계 방송망입니다. AWR 희망의 소리는 유럽, 라틴 아메리카, 아프리카, 러시아, 아시아의 방송망을 통해 전 세계에 복음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AWR 아시아 희망의 소리 방송국은 한국어 방송을 매일 8시간씩 송출하고 있습니다. 희망의 소리 방송은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통해서도 언제나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들으실 수 있는 인터넷 주소는 awr.org입니다. 이 시간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과 함께 보람있고 유익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다시 오리라. 여기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입니다. 주파수 안내입니다. 괌에서 송출하는 우리 방송은 한국 표준시로 새벽 1시 30분부터 2시 30분까지 9,445kHz로 새벽 3시부터 4시, 5시부터 6시까지 9,900kHz로 새벽 3시 30분부터 4시 30분까지 15,530kHz로 4회에 걸쳐 송출하고 있습니다. 타지키스탄에서는 밤 9시부터 10시까지 15,515kHz로 송출하고 있습니다. 애청자 여러분의 많은 청취 바랍니다. 읽어주는 교과 다섯째 날 9월 12일 목요일. 너는 누구냐? 마가복음 14장 60에서 72절을 읽어보라. 베드로의 반응과 대조적으로 예수님은 이 사건을 어떻게 대하셨는지 비교해보라. 그 차이에서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는가? 마가복음 14장 53에서 59절은 예수께서 산헤드린으로 끌려가 신문받으시는 첫 장면을 묘사하고 있다. 계속된 신문에도 아무런 소득이 없지만 지도자들은 계속해서 예수를 정죄하려고 노력한다. 복음서 기자는 그 증언들이 거짓이고 증거들이 일치하지 않았다고 기록한다. 마침내 대제사장이 직접 나서서 예수님을 신문한다. 그분은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으신다. 이에 대제사장은 예수님을 하나님 앞에 맹세하게 하고 그분이 메시아이신지 직접 질문한다. 예수님은 분명하고 공개적으로 자신이 메시아라고 인정하신 후 다니엘 7장 13, 14절을 인용하여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앉아 하늘 구름을 타고 올 것이라고 말씀하신다. 대제사장은 이 말을 감당할 수 없어서 분노하여 자신의 옷을 찢고 유죄를 선언하며 공회는 즉시 정죄를 내린다. 지도자들은 예수님에게 침을 뱉으며 얼굴을 가리고 때리면서 예언을 해보라고 놀리며 예수님을 모욕하기 시작한다. 예수님께서 안에서 신문 받으시며 진실하게 증언하시는 동안 베드로는 밖에서 다른 이들에게 거짓을 말하고 있었다. 이 이야기는 마가복음의 여섯 번째이자 마지막 샌드위치 구조의 이야기이다. 여기서 평행하는 두 인물의 역설이 특별히 두드러진다. 예수님과 베드로는 정반대의 행동을 하고 있다. 예수님은 진실하게 증언하고 베드로는 거짓을 증언한다. 베드로는 세 번 하인이나 구경꾼의 질문을 받고 그때마다 예수님과의 관계를 부인하고 심지어는 저주와 욕설까지 한다. 이때 수탉이 두 번째 울었고 베드로는 그날 밤 자신이 주님을 세 번 부인할 것이라는 예수님의 예언이 문득 생각났다. 그는 무너지고 울었다. 여기에 놀라운 역설이 있다. 신문이 끝날 무렵 예수님은 얼굴이 가리우고 매를 맞으며 예언해보라는 말을 듣는다. 누가 때리는지 볼 수 없게 하고 그분을 조롱하려는 것이었다. 바로 그때 베드로는 아랫들에서 주님을 부인하며 예수님의 예언을 성취하고 있었다. 결과적으로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함으로써 그분이 메시아라는 것을 보여준다. 교훈입니다. 신문 앞에 그분은 진실하게 증언하셨다. 이에 군중이 예언해보라고 조롱할 때 베드로는 밖에서 거짓으로 증언하지만 그조차 그분이 메시아이심을 보여준다. 묵상.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따르지 못했던 경험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대는 어떤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까? 적용. 예수님을 따르기 원하지만 때때로 그렇게 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당신은 어떤 희망의 말을 해주고 싶으십니까? 영감의 교훈입니다. 베드로의 부인. 베드로는 놀라고 당황했으며 군중들의 눈은 곧 그에게 쏠렸다. 베드로는 그 여인의 말을 못 들은 채 하였으나 그 여인은 굴하지 않고 그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고 말했다. 베드로는 대답하지 않을 수 없음을 알고 화를 내며 이 여자여 내가 저를 알지 못하노라고 말하였다. 이것은 그의 첫 번째 부인이었고 곧 닭이 울었다. 오 베드로여 그렇게 빨리 그대의 주님을 부끄러워하다니 그렇게 빨리 그대의 주님을 부인하다니 시대소망 711 말로써 또 생활로써 우리가 원치 않는 거짓을 증거할 때도 있지만 우리를 도우셔서 구름 타고 오시는 인자를 맞이하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고난과 버림당하셨지만 승리하신 메시아 구주이신 주님을 기쁨으로 맞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방송을 통해 여러분들을 만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는 박용범 목사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이 시대의 새벽을 깨우는 사람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시대의 새벽을 깨우는 사람이란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은 시편 57편 1절로 11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시편 57편 1절로 11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이 재앙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다. 내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저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하나님이 그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내 혼이 사자 중에 처하며 내가 불사르는 자 중에 누웠으니 곧 인생 중에라. 저희 이는 창과 살이요 저희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저희가 내 걸음을 장애하려고 그물을 예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저희가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스스로 그 중에 빠졌도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열방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대저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오늘 본문 중 8절은 잘못 알려진 대표적 구절입니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라는 이 구절을 본문 전체의 문맥 속에서 이해하지 못하면 새벽 기도를 강조하기 위한 구절로 잘못 이해되고 해석됩니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라는 다윗의 외침은 이제부터 새벽 기도를 하겠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 시대의 새벽을 깨워서 그 시대가 안고 있는 어둠의 시대의 종막을 고하고 새벽 같은 빛의 시대를 만들겠다는 큰 도전의 외침입니다. 이 시의 배경이 되는 내용이 시편 57편 제일 위에 작은 글씨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을 때입니다. 이 상황을 좀 더 구체적으로 담고 있는 곳이 사무엘상 22장 1절로 2절입니다. 사무엘상 22장 1절 2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함에 그 형제와 아비의 온 집이 듣고는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 장관이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사울에게 쫓기다 이방 나라 가드로 갔다가 그곳에서 미친 짓으로 가장하여 도망한 후 유다로 다시 와서 숨은 곳이 바로 아둘람 굴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아둘람 굴에 있다는 소문이 나자 사람들이 하나둘씩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400명가량이 되었는데 400명을 이루는 구성원들을 보면 다윗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들은 환난당한 모든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었습니다. 그 당시 사회에서 주류가 아니라 비주류들이었고 한이 많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다윗도 쫓기는 입장이었는데 다윗을 따라온 사람들은 다윗에게 도움은커녕 도리어 도움을 받고 위로를 받을 사람들이 몰려온 것입니다. 그런데 400여 명이 함께 사는 삶이란 그렇게 만만한 삶이 아니었습니다. 더욱이 열등감, 분노, 원한, 피해의식이 가득한 사람들이 모인 곳은 늘 분쟁과 싸움으로 시끄러웠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놀라운 것은 그들로부터 도움을 받기는커녕 오히려 도움을 줘야 하는 사람들로 이루어진 400여 명의 사람들이 마침내 새로운 시대를 창출해내고 400여 명의 사람들 가운데서 장관들이 나오는 위대한 다윗 정권을 만들어냈다는 점입니다. 어떻게 이런 놀라운 일이 생겼을까요? 그것은 바로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라는 도전적 외침 속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피해의식에 젖어있던 400여 명을 새롭게 바꾼 것은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라는 의식이었습니다. 그 시대의 어둠의 요소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실 요소들, 불합리한 것, 다수의 피해 등에 대한 개혁을 다른 사람이 해줄 것을 기다린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바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세상을 만들겠다는 도전의식이 결국 새로운 시대를 만들어낸 것이었습니다. 한 시대를 바꾸는 것은 단순한 구호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한 시대를 바꾸는 것은 세상을 바꾸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바뀔 때 가능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다윗이 아둘람 굴에 있을 때와 비교해서 어떻습니까? 지금 이 시대도 하나님의 빛과는 거리가 먼 어둠의 시대입니다. 부정부패가 심하고 모든 자에게 평등하지 않고 억울한 것도 많고 갈등도 심하고 공공의 이익보다는 개인적 이기주의가 팽배하고 환경도 심각하고 공중도덕도 심각합니다. 정말 이 땅에 사는 그리스도인들로서 세상의 빛이 되라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이 어둠에 생명의 빛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이것은 현실의 정확한 진단이나 구호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어둠에서 새벽을 깨워 빛을 가져온 사람들이 바뀌어야만 어둠에서 새벽을 깨울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의 새벽을 깨우기 위해서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문제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될 때 새벽을 깨우게 됩니다.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될 때 새벽을 깨우게 됩니다. 본문은 2절입니다. 시편 57편 2절입니다. 내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하나님은 어둠에서 빛을 만드셨습니다. 이것은 이 지구를 만드셨을 때의 모습입니다. 그 후 죄가 들어오므로 어두워진 이 지구에 하나님께서 빛으로 오셔서 어둠의 자식들을 하나님 안에서 빛의 자녀로 옮기셨습니다. 그리고 빛이신 하나님께서 어둠을 십자가에서 이기신 후 어둠이 빛을 이기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 시대에 어둠의 세력으로 인해 죄의 본성 속에 있는 사람들로 인해 만들어진 세상 곳곳에 있는 어둠을 하나님께서는 빛으로 바꾸시기를 원하시고 그 일을 위해 예수님은 우리를 세상의 어둠을 비추어야 되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너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만 하시고 끝나지 않으시고 세상의 빛이 되기 위해 우리 할 일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은 빛이신 그리스도와의 사귐과 교제를 통해서 그 빛을 반사함으로써 세상을 비추는 빛이 됨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세상의 어둠에서 새벽을 깨울 사람으로서 빛이신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음을 확신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것을 확신해야 합니다. 우리를 이 땅에 두신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으로부터 얻은 빛을 교회 안에서 혼자만 타다가 꺼지도록 한 것이 아니라 어둠의 세상을 향해 각자 있는 위치와 형편에서 환하게 비추어서 어둠을 바꾸는 빛이 되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먼저는 내 자신을 빛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신뢰해야만 이 일이 이루어집니다. 나의 어둠을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빛으로 바꾸시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으로 인해 내 안에 생긴 빛을 이용하여 하나님은 내 자신 있는 가정과 직장과 이웃과 사람들에게 그들의 어둠까지도 빛으로 바꾸시는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뿐 아니라 이 세상의 어둠을 빛으로 바꾸실 수 있는 하나님임을 믿을 때 이 시대의 새벽을 깨우는 사람으로서 그 첫 단계를 밟은 것입니다. 내가 빛이 될 때 이 세상에 빛을 가져올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둘째는 마음을 확정하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대가를 지불하는 사람이 될 때 새벽을 깨우게 됩니다. 마음을 확정하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대가를 지불하는 사람이 될 때 새벽을 깨우게 됩니다. 본문은 7절과 8절입니다. 시편 57편 7절 그리고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을 깨닫게 하실 때 이제는 이 세상에 새벽을 가져오는 사람이 되겠다는 마음의 결심을 갖게 됩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좋은 세상 만들어 보겠다는 생각을 안 해본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어릴 때 꿈이 변호사가 되겠다는 사람이 늘 하는 말은 변호사가 되어 불쌍하고 억울한 사람 편에 서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릴 때 꿈이 경찰관이 되겠다는 사람이 늘 하는 말은 경찰관이 되어 힘없고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나쁜 사람들을 잘 선도하여 좋은 나라 되게 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릴 때 꿈이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 되겠다는 사람이 늘 하는 말은 돈 많이 벌어서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꿈이 이루어 그래서 변호사가 되고 경찰관이 되고 부자가 되었는데 목적은 이루었지만 그 목적이 달성하면 하겠다고 했던 마음의 결심을 실천하는 사람은 극소수입니다. 이 세상이 어릴 때 꿈과 하고자 하는 마음만 그대로 실천했다면 절대로 이런 세상이 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일들이 생기는 것일까요? 그것은 마음에 결정하고 확정한 것을 끝까지 잊지 않고 꼭 해내기 위해서는 뼈를 깎는 대가를 지불해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목적을 위해서는 최대한 노력하지만 그것을 이룬 다음에는 옛날 고생하던 때의 결심을 다 잊어버리고 또 하나의 기득권이 되어서 옛날의 결심을 꺾어버립니다. 기득권을 던져버리는 일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기득권을 던져버리지 못함으로 결국 어둠의 일은 계속하여 악순환됩니다. 요즘 군대에서 구타에 대한 사고가 종종 일어나지만 그래도 예전에 비하면 구타가 많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구타가 사라지기 위해서는 명령과 법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쫄병 때 구타당한 사람이 고참되었을 때 쫄병 시절 맞은 것을 보상하려고 하지 않고 자기 선에서 깨끗이 잊어버릴 때만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게 쉬운 일이 절대 아닙니다. 억울한 생각이 들거든요. 나는 맞으면서 시작했는데 쟤들은 편하게 시작하는 것에 대해 거의 참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는 새벽을 깨울 수가 없습니다. 내 선에서 끝내고 내 기득권을 포기할 때 새벽을 깨우는 분위기의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시대의 모든 분야에 이것을 다 적용할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법 안에서 감세를 할 수는 있지만 탈세를 하면 이 시대의 새벽을 가져올 수 없습니다. 내가 손해봐도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법을 준수하고 지킬 때 이 시대의 새벽을 깨우게 됩니다. 쉬운 일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고 하나님께서 가능케 해주시는 일입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서 계속 결심을 새롭게 하면 정말 멋지게 어둠이 만연한 이 세상에서도 새벽을 깨우는 사람이 됩니다. 정한 마음을 끝까지 이루기 위해 부단한 노력의 대가를 지불할 때 이 시대의 새벽을 깨우는 두 번째 단계를 밟은 것입니다. 셋째는 주의 영광을 온 세계에 높이길 원하는 사람이 될 때 새벽을 깨우게 됩니다. 주의 영광을 온 세계에 높이길 원하는 사람이 될 때 새벽을 깨우게 됩니다. 본문은 11절입니다. 시편 57편 11절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이 시대를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과 행복을 주고자 하는 것은 내 만족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일이 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생명과 기쁨과 행복에 겨워서 사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그 일을 위해 있는 위치와 형편에서 새벽을 깨우는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세상은 새로운 스타를 늘 기대하고 또 만들어내기를 좋아합니다. 그동안 많은 반짝이는 스타들은 등장했었지만 약간 반짝하다가 얼마의 세월이 지나지 않아서 사라졌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의 한계를 인식하지 않고 자신이 그 주인공으로 등장했기 때문입니다. 반사된 빛으로의 한계를 잘 알고 온전한 빛을 향해 늘 초점을 맞출 때 늘 반사되는 빛을 받아서 그 빛을 전달해 줄 수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인가를 자문해 보고 사는 일은 새벽을 깨우는 일이 됩니다. 내 자신의 조명을 받는 순간 잘못된 결론으로 끝날 수가 참 많습니다. 끊임없이 내 자신은 쇠하여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즐겨하는 사람이 될 때 늘 빛 속에서 새벽을 깨우는 사람이 됩니다. 목적이 순수할 때 새벽을 깨울 수 있습니다. NGO 활동들이 돈과 권력과 연결되면 순수성을 잃고 그것은 시대의 새벽을 깨울 수가 없습니다. 교회도 순수한 목적으로 세상 사람들을 섬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진력할 때만 이 시대의 새벽을 깨울 수 있습니다. 개인도 순수한 목적으로 세상 사람들을 섬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진력할 때만 이 시대의 새벽을 깨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이 시대의 새벽을 깨우고 모두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일은 예수님을 소개하여 그들로 하여금 생명 속에 있게 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의 원칙으로 용기를 주고 어렵고 힘들지만 어둠에 맞서 반사된 빛으로 사는 것을 보여주고 그렇게 살도록 용기를 주는 것입니다. 이 세상 전체를 다 바꿀 특별한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은 내가 있는 곳, 즉 가정, 직장, 학교, 친구들, 이웃들에게 새벽에 기쁨을 줄 수 있을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됩니다. 작은 곳에서 순수하게 행한 희미한 빛들이 모여서 어두움 전체를 몰아내는 새벽을 깨우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 시대의 새벽을 깨우는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걸어서 성경 속으로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 우리 이상남 목사님께서 저희들에게 요한이 계시를 받았던 이 계시 동굴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마치 이 가보진 않았지만 머릿속에 이렇게 상상이 되고 정말 그림으로 그려도 될 만큼 자세하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오늘도 목사님을 모시고 여전히 저희들은 밤모섬 이 성지 여행을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 계시동굴 또 어느 곳을 이렇게 이 들려오셨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사도 요한이 95세에 이 계시를 받았다고 학자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이 계시동굴에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그는 병약하고 노쇠해서 누워 있는 그런 상태였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계시 동굴에서 나오면서 보니까 그 입구에는 사도 요한은 눈이 어두워서 그의 제자인 브로고로 집사가 계시의 내용을 대서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동굴 입구에는 요한의 계시의 내용을 대서하는 브로고로 집사의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 5절에도 나오지만은 이 브로고로 집사는 예루살렘 교회의 초대 일곱 집사 중 한 사람으로서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로마 제국의 극심한 박해 속에 기독교가 그 어둡고 암울한 시대를 보내고 있었을 때에 이 사도 요한은 정말 이곳 밤모선 망망대해의 고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인 이 밤모섬에 끌려와서 유배 생활을 했는데 그 곤욕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95세의 노구를 이끌고 낮에는 중노동을 하고 밤과 새벽에는 동굴에 엎드려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아마 이 95세 노인이라고 봐주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우리가 통상 생각하기로는 그가 무거운 것을 들고 나르다 쓰러질 때는 채찍이 가해졌을 것입니다. 그는 그와 같은 곤욕을 치르면서 그곳에서 지냈습니다. 주님은 그런 당신의 종 요한에게 성령의 감동으로 계시의 말씀과 함께 장차 일어날 일들을 보여주심으로써 인류의 미래가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알게 하셨습니다. 계시록 1장 1절부터 3절에는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니라. 여러분, 이 말을 한 곳이 바로 이 밧모섬입니다. 그 계시의 동굴, 예, 그곳에서 일어난 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또 한 곳이 들리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요한 수도원입니다. 이것은 뭐 제가 볼 때 별 그 큰 의미가 없지만은 오늘날 그 밧모섬에 가면은 계시 동굴 보고 난 다음에 반드시 들리는 곳이 요한 수도원입니다. 밧모섬 주민의 대부분이 살고 있는 이 호라마을 위에 산 정상에 있어요. 요한 수도원이 거기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요한 수도원을 가기 위해서 이렇게 올라가야 돼요. 난공불락의 요새와 같은 성입니다. 밧모섬 전체를 그곳에서 이렇다 내려다 볼 수가 있습니다. 원래 이 장소는 그리스 여신 아데미 신전이 있던 곳이었습니다. 1088년 수도자 크리스토둘루스가 사도 요한을 기념해서 이 수도원을 세웠습니다. 이 지역에 자주 출몰하는 해적들의 공격을 막기 위해서 아주 요새한 곳입니다. 요한 수도원에는 값진 보물과 희귀한 성경이 오늘 많이 있는데요. 특별히 AD 500년대에 기록한 마가복음은 매장의 첫 글자를 순금으로 썼어요. 나머지는 은으로 썼습니다. 아주 특이하죠. 금과 은으로 쓰여진 이 마가복음 성경을 볼 수 있는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금글자, 은글자. 예. 예, 다른 곳에서는 볼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사면은 그 성경 그 주위에 이렇게 금색으로 입혀놓은 뭐 그런 경우는 있지만은 글자를 금으로 쓰고 또 은으로 쓰는 그런 경우는 거의 없는 것입니다. 또한 해상무역으로 큰 돈을 번 상인들이 안전항해를 기원하면서 많은 보물을 기증해서 엄청난 보물이 소장되어 있는 곳이 바로 이 요한 수도원입니다. 특히 요한계시록의 책을 펼쳐들고 있는 요한의 초상화는 세계적으로 알려진 유명한 성화입니다. 계시 동굴을 지나서 산 꼭대기로 이렇게 올라가 보면은 그 요한 수도원이 그 나오는데 비잔틴 문명의 보고로 문화적 가치가 높은 문서와 그림, 조각품을 소장하고 있습니다. 그리스 정교의 수도사 20여 명이 그곳에서 정진하는 곳이라고 하면서 아주 조용조용하라고 일러줬습니다. 발걸음도 아주 조심스럽게 살금살금 뛰면서 요것저것을 두루 다니며 살펴보았습니다. 5-6세기 진홍색 그 마가복음 필사본은 숙연한 느낌마저 자아냈습니다. 서방교회와 동방교회의 하애를 베드로와 바울이 얼굴을 비비는 장면으로 상징한 이런 그 그림도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대표적인 비잔틴 양식인 프레스코화도 수도원 곳곳에 고스란히 그대로 보존되어 있었습니다. 잦은 지진과 오스만 투르크의 400년간 그리스 지배에도 불구하고 반모섬은 비잔틴 유물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수도원장이 외교수를 발휘해가지고 세금을 더 내는 대신에 오스만 투르크의 진입을 막았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가서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반모섬에 기독교가 정착하게 된 것은 바로 요한 수도원이 세워지면서부터였습니다. 이 수도원이 세워지면서 다른 많은 수도원과 교회들이 속속 세워졌고 수도사들의 학문 연구를 위해서 도서관도 세웠습니다. 1453년 이후 터키인들의 침략을 막기 위해서 로마 교황청의 지원을 받기도 했습니다. 16세기에는 터키 지배에 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1912년 이탈리아에 귀속되었다가 또 1947년 그리스에 양도되어 오늘날까지 이루고 있습니다. 오늘 이곳에는 아주 뜨거운 태양과 또 물이 귀한 기후 때문에 약간의 곡식과 채소, 포도가 재배될 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풍요한 그 농사를 짓는 그런 곳은 아니었습니다. 요한 수도원을 이제 둘러보고 이렇게 내려와서 남쪽 길로 항구에 내려왔어요. 거기에 보니까 엘리야 기념교회가 산 중턱에 자리에 있었습니다. 오른쪽에는 보니까 요한 신학교가 있고 요한 신학교는 1713년에 창건되었고 그리스 정교의 신학교 중 뛰어난 사제들을 배출한 우수한 신학교였습니다. 이렇게 그 반모섬을 대단한 기대와 설렘으로 방문을 갔지만은 역시 그 성경의 땅에는 유물이 너무나 보잘것이 없었습니다. 뭐 딱 잘라 말하면은 요한의 계시 동굴 뭐 그 하나밖에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기독교가 로마 황제에게 아주 극심한 박해를 받던 이 어두운 시기에 사도 요한은 이곳 반모섬에서 유배 생활을 하던 중 인류의 미래를 보여주는 계시를 받았고 요한계시록을 기술한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오늘날 우리는 미래가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알게 해주는 책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를 갈망하는 모든 신앙인에게 결코 포기할 수 없는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 이것은 바로 이 반모섬에서 탄생한 그런 책의 마지막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호라마을 침례터와 일몰강경을 또 둘러보게 되는데 이 요한 동굴을 보고 요한 수도원 답사를 마친 후에 반모섬에서 가장 크다고 알려진 식당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점심을 먹었는데 제가 볼 때는 뭐 그렇게 크지 않는데 뭐 가장 그곳에는 크다고 그랬어요. 식당 앞에서도 몇 개의 식탁이 이렇게 놓여 있는 2층으로 된 수수한 식당이었습니다. 그러나 거기 들락날락하는 관광객들은 저마다 흥겨워하면서 한낮을 즐겼습니다. 그리고 오후에는 그 호라 해변으로 나가서 태양볕 아래서 거닐며 밤모섬 전경을 즐겼습니다. 해변은 작은 몽돌로 검고 흰 돌이 섞여 있었습니다. 물은 정말 맑았습니다. 사도 요한은 아마 이 맑은 물에 그 몸을 담그지 못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밤모섬 해변에 있는 몽돌은 과거 제가 저희 거제도 그 갔을 때에 그 몽돌 해변에 갔을 때에 그 몽돌과 아주 비슷한 그런 돌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계시를 받은 장소는 밤모섬이고 바로 때는 안식일이었다고 하지요. 그 넘실거리는 에게를 바라보면서 사도 요한은 자기가 돌보던 교회들을 생각하며 간절히 기도를 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그것을 떠나면서 생각을 해봤어요. 이렇게 간절히 기도드릴 때에 뒤에서 빰바람빰 빰바라빰 하는 나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게 바로 주님의 음성이었습니다. 어떤 때는 이 예수님의 음성이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많은 물소리와 같다고도 이야기하고 또 이때는 나팔 소리와 같다고도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어떤 때는 부드러운 음성으로 들리고 어떤 때는 웅장한 소리로 들리고 이런 그거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예수님이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우데기아 등 일곱 교회에 보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은 마치 텔레비전의 어떤 화상처럼 움직이는 동영상을 본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계시 속에서 이 요한 계시록에 나오는 그런 것들을 이렇게 보여줬기 때문에 아마 공중에 나타난 이런 화상 이런 것들을 보는데 처음에는 잘 이해를 못했지만 요즘 저는 그 뉴스를 보면서 특별히 그 기후를 예보하는 뉴스를 보면은 그 벽도 없는데 이렇게 손을 촥 하면은 거기에 확 나타난다, 화상이. 아마 그와 같은 그 어떤 모습으로 사도 요한에게 요한계시록의 그 형상을 밤모섬에서 보여준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요한은 그 명령을 따라 자기 앞에 마치 파노마라처럼 펼쳐지는 상징적 광경들을 보고 아주 생생하게 이 두루마리에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몸을 돌이켜서 딱 보니까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셨습니다. 이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하는데 영어로 말하면 크리스토판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를 만나는 이 경험. 여러분, 얼마나 사도 요한이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갈망했을까요? 왜냐하면 그가 무려 이 당시로 말하자면은 60년 전에 그가 30대일 때에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내가 다시 오리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이야기했을 뿐만 아니라 또 승천한 바로 그 당시에 천사들이 나타나서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너희가 하늘을 쳐다보느냐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가심을 본 그대로 오리라 그렇게 확증해 줬습니다. 그 소리를 들은 사도 요한은 60년 동안 주님 언제 오십니까 하고 간절한 심령으로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고대했을 것입니다. 그는 밤모섬에서 중노동을 하면서 고통을 이기면서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갈망했을 것입니다. 그때에 바로 주님께서 나타난 것입니다. 얼마나 반가웠겠을까요? 그리스도께서 밧모섬에 정배당한 노년에 처한 요한을 버려두지 않으시고 친히 찾아 방문 오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저 바다를 바라보며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이 아주 간절했습니다. 이 간절함을 다음 시간에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네, 네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이 밧모섬에 그 얽힌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자세하게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비록 남아있는 유적은 계시동굴 외에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님께서 찾아내신 그 감동과 역사적 여러 배경들은 저희들을 밧모섬의 이 박사로 만들 만큼 훌륭했다고 생각합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행복한 시간 되셨습니까?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을 청취하셨습니다. 방송을 청취하시고 문의를 원하시는 분은 우편번호 02461 대한민국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로 1길 11 희망의 소리 방송부 앞으로 편지나 엽서를 보내주시거나 지역번호 02-3299-5296-8번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애청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애청자 여러분, 다음 이 시간까지 하나님 안에서 늘 평안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내가 다시 오리라. 여기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입니다.